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물들을 접할 기회는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정말 자주 동물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접할 기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귀여운 동물들은 원래 자연 그대로의 동물이 아니라 유전자가 조작된 동물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류 문명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농업이야말로 최초의 유전자 조작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전자 조작 기술은 영화 주라기 공원 시리즈, 옥자 등을 통해 혹여나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괴물을 태어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요. 유전자 조작 동물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도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에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될 인류의 존속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되기도 하죠. 과연 유전자 조작 동물은 나쁘기만 한 걸까요? 오늘은 유전자 조작 동물들 중 정말 신기한 동물들을 살펴보고 유전자 조작에 우려되는 점, 그리고 각광받는 이유, 양쪽 측면 모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면 흔히 엄청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오래전부터 동식물들의 유전자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습니다.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대에 걸쳐 동식물을 가축화하고 어떤 개체들끼리 사랑의 결실로 새끼를 낳아야 인간이 원하는 특징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식물도 처음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독초로 분류되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식탁에 당연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매일 먹고 있는 농산물 중에는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개들 또한 처음에는 늑대와 같은 동물이었지만 꾸준한 품종 개량을 통해 지금처럼 다양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 기술은 이제 지금까지와는 달리 훨씬 본격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가 조작되고 있는 신기한 동물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빛나는 개입니다. 2009년 세계 최초 유전자 제조업으로 탄생한 루피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강아지는 신기하게도 어둠 속에서 자체적으로 빛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루피에게는 4마리의 형제가 있었으며 모두 자외선을 비추면 빛을 내는 형광 단백질을 체내에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들을 탄생시킨 이들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연구팀으로 말미잘이 가지고 있는 적색 형광 유전자를 개 유전자와 제조합해 성공시킨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형광 단백질을 도입한 344개의 복제 배아를 만들어 20마리 암컷 개에게 실험했다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빛나는 형질을 가진 개는 5마리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성공으로 인해 동물에 대한 유전자 도입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동물에게 실험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무섭게 느껴지고 반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빛나는 개의 실험으로 우리 인간들의 골칫거리였던 유전성 암, 유전성 실명질환, 수면 발작 등의 해명이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염소. 거미가 꼬리에서 뽑아내는 거미줄은 생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 중 가장 강인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를 이용해 싸우는 슈퍼히어로인 스파이더맨이 나와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기도 한데요. 거미줄을 의료 및 과학 분야에서 응용할 경우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문제는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이오밍 대학의 연구팀은 염소의 유전자를 조작해보았다고 하는데요. 염소의 모유에 거미실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염소의 유전자를 조작한 것입니다. 염소는 하루 한번 젖을 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있어서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구 끝에 염소의 모유에서는 바이오스틸이라고 불리는 가공된 거미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이오스틸은 강철의 7배에서 10배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20배까지도 강도를 유지한 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하 20도에서부터 영상 330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온도에서 이런 성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사용될 것 같은데 어쩌면 군사 돋보기에서도 이 거미줄이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인간의 모유를 만들어내는 쥐. 보통은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들이 모유 수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어머니들이 아기에게 충분한 수유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분유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지만 아기가 분유를 계속 먹을 경우 아기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모유의 성분인 락토페린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과학자 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 실험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들은 쥐에게 인간의 유전자를 통합시켜 락토페린 성분을 함유한 모유를 만들어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모유보다 락토페린 비율이 40배나 더 높은 모유를 만들어내는 쥐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쬐끄만한 쥐가 모유를 만들어내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 양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전 세계 야기들이 필요로 하는 분유를 만들어내기는 턱없이 모자랐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토끼나 염소, 소와 같은 동물들에게 적용해 그 양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탄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소, 지구의 기온을 높이고 북극의 얼음을 녹게 만들어 환경 파괴의 큰 문제로 지적되는 온실 효과는 보통 자동차나 공장의 매연 등이 원인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의외로 온실가스의 주범 중 하나인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15억 마리나 되는 소의 배설물과 트림, 광균 또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 천만 마리 이상의 소가 살고 있는데요. 영국의 소들에게서 나오는 배설물과 트림, 광균에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25%에서 3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가스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목축업이 발달한 나라 뉴질랜드에서는 양과 다른 많은 가축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배출한다고 하고요. 이 정도 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버타 대학의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소를 탄생시키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연구팀은 2009년 소의 내장에서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박테리아를 식별해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구 소의 유전자를 재조합해 가스 배출량이 25% 줄어든 소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기존의 소들을 대체할지는 이 소들이 생산하는 우유의 품질, 고기의 품질, 가격이 관건이 될 듯하네요. 시금치 돼지와 슈퍼 돼지. 영화 옥자에서 인간의 욕심을 위해 만들어지는 슈퍼 돼지는 더 이상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금치의 뿌리에서 추출된 유전자를 이용해 일반 돼지보다 불포화 지방이 20%나 더 많이 포함된 시금치 돼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돼지에게서 나온 돼지고기를 먹게 된다면 더 이상 야채를 함께 먹지 않아도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과 중국의 연면대 공동연구팀은 돼지의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마이오스타틴을 제거한 근육 강화 돼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이중 근육 돼지라 불리는 이 돼지들은 일반 돼지보다 사료는 덜 먹으면서도 20% 더 많은 근육이 더 빠른 속도로 붙게 되어 몸집이 크다고 합니다. 일반 돼지보다 고기로 사용될 수 있는 근육의 양과 단백질은 많은 대신 지방은 적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옥자에 등장하는 슈퍼 돼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 사람들의 경우 삼겹살이나 목살을 먹을 때도 나이프로 비계 부분을 떼어내고 먹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중 근육 돼지는 이런 분들에게도 각광받을 듯합니다. 더 많고 질 좋은 고기를 얻기 위해 근육 강화 돼지보다 먼저 개발된 유전자 조작 동물로 슈퍼 소가 있습니다. 마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소 버전을 보는 듯한 엄청난 몸집과 근육을 자랑하는데요. 이들은 벨지안 블루라고 불리는 소들인데 1950년 리에주 대학 알한셋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영국산 소와 벨기에산 소 사이에 새끼를 낳도록 하고 마이오스타틴의 변이를 일으켜 정식으로 육성했습니다. 섭취한 영양분 대부분이 지방이 아닌 근육에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 소보다 근육량이 약 2배나 더 많은데요. 슈퍼 돼지와 마찬가지로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많아서 식용으로 많은 각광을 받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페타의 말에 따르면 벨지안 블루라 불리는 소들은 조작된 유전형질 때문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앓고 있다는데요. 이 소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신체를 가졌을 것 같지만 심폐와 뼈, 관절상 질병을 앓거나 합병증으로 인해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 분만도 어려워 벨지안 블루 송아지의 90%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탄생하며 심장마비 등으로 출산 직후 48시간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체가 되기 전에 죽는 모기, 요즘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많은 짜증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이 모기일 텐데요. 지금도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끝도 없이 물어대는 모기를 보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는 합니다. 모기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생물로 꼽히기도 했으며 다양한 감염과 질병을 유발시키는 밉상 동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기들이 다 자라기도 전에 죽어버려 우리가 모기에게 물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수컷 모기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의 피를 빨지 않으며 번식기에 들어선 암컷들만이 이 시기에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동물들의 피를 빠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바이오 기업인 옥시텍은 이집트 순모기의 유전자를 조작해 이들이 다 자라기도 전에 늙어 죽도록 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조작된 순모기와 만난 암컷 모기에게서 태어난 새끼들은 미처 다 자라기도 전에 죽어버렸고 새로운 자손을 남길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2018년에는 브라질의 특정 지역에 이 유전자 조작 모기를 대량으로 풀어놓았고 그 결과 이 지역의 모기를 약 3개월 동안 최대 80%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도입이 시급한 기술인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만약 모기가 사라지면 생태계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일어날까 염려되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외에도 유전자 조작 동물은 많은 것들이 있고 지금 이 시각에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지만 고양이는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고양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사람의 것과 똑같은 항체를 만들어내는 GM소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이 많은 유전자 조작 동물들은 대부분 사람의 편의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동물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유전자 조작 동물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는 이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고 행복한 일생을 더 오랫동안 함께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유전자 조작 동물은 대규모의 자본과 연결되기 마련이고 돈을 위해서라면 대량 생산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의 건강이나 권리는 인정사정 없이 무시당할 텐데 이를 생각하면 무조건 좋게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션 파우트 유전자를 이식해 보통 연어보다 성장 속도가 2배 빠른 GM 연어의 경우 자연에 방출됐을 때 생존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먹이 욕구가 더 강한 GM 연어는 천적이 있는 환경에서 일반 연어에 비해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가축으로 길러져 우리 인간의 식탁에 오를 운명이라고 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전자 조작 동물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배려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람의 욕심이나 필요에 의한 것만이 아닌 멸종위기 동물들의 생존을 위해 사용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 또한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신중해야겠지만 영화 주라기 공원 속 존 해먼드의 말처럼 멸종위기에 놓인 콘도르를 되살린다면 이는 반드시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